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35절은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형님을 걱정하는 동생들과 오빠를 생각하는 여동생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제가 흉악히 귀신 들려서 미쳐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마 밖에서 불렀을 겁니다. 예수야 하고 어머니가 불렀겠죠. 형님하고 불렀겠죠. 오빠하고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의 사회에서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사라지고 어머니 마리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밖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주 냉정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고향으로 오지 못하고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작은 동네 나사렛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없는 중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냉정해 보이는 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에 효도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얼마나 소중한 말씀으로 주셨는지 모릅니다. 십계명 중에서 이 십계명은 모든 계명을 요약을 해놓은 제일 중요한 계명들만 모아놓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계명은 1계명입니다.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제 사람들을 대해서 해야 될 계명, 지켜야 할 계명 여섯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5계명입니다. 5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죠. 어떤 계명보다도 큰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 그 자리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자리가 엄청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죠.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에는 못이 박혔고 양다리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니 십자에 달려있을 때에 온몸이 앞으로 처지는 것이죠. 숨쉬기 곤란합니다. 온 몸에는 고통이 심하게 오고 있고 말은 할 수 없고 숨쉬기 힘들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옆에 서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님처럼 좀 모셔다오. 온 몸에 힘을 짜내어서 겨우겨우 그 말씀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책임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어머니하고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관을 정립을 해 주셨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족의 가족관의 개념을 지평을 더 넓혀주신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이죠. 근데 또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기쁨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밟고 일어서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은 범위를 좀 더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적인 의무를 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굶어 죽고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민족만 아는 자민족 중심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눈을 돌려서 일본도 사랑해야 되고 북한도 중국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을 이끌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민족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문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이죠. 내 가족의 유익과 내 가족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바로 이웃에 있는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관과 국가관과 가족관은 반드시 지평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였죠. 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한테는 그러면 하나님은 할아버지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셔.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응, 알았어, 형.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왕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로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스쳐서 쓱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가족과 천국은 같은 개념 선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믿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요약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죠.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문제가 터지죠. 거기에 보면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리드급에 있는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일에 개입되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뒤로 제쳐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의식의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술 많이 안 마시고 담배 많이 안 피우는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윤리 도덕 면에 있어서도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출나거나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개그맨들이 했던 그 개그맨 했던 그 행동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설교는 설교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의 모든 생활들을 그냥 여러분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셨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걸 따라서 할 수 있다면요 머리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오늘 제가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릴 텐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프가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대항해서 그들에게 질책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 선생님에게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의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목표는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짜 맞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주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나라는 유럽이었죠.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와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더러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문화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유럽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그들의 목표가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남의 남편이건 남의 아내이건 상관하지 않고 이 말초 신경을 만족시켜주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좀 즐기자고 그러다가 거룩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거짓말하면은 또 나쁜 짓을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 불려가서 종아리를 긋고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심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한 일 하는 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은 어머니에게 회초리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조심조심 살았습니다마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쪽에 내어서 죽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런 나쁜 놈이 있냐고 다윗 이런 놈은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숨겨놓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숨겨놓은 내 죄악이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수치스러운 죄가 없습니까?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그리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정상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 저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검투사들이 원흥 경기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투사들이 싸울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잠시 휴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리면서 죽을 것이니까 싸우는 것이죠. 저와 더불어 싸울 때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죠. 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의식이 아니라 칼을 들고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내 영혼 여기에 넘어가면 끝장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 가족이 다 모여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가 나옵니다.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그 좌우편으로 24 장로들이 도열을 해서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한가운데는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장엄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장소 주변에는 천천히요, 만만은 억을 말합니다. 수억 되는 천사들이 진용을 갖추고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천상에는 모든 존재들이 다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 얼마나 웅장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비하는 그 자리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두 가지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도구,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웅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장엄한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은고와 금대접이었습니다. 24장로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 그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들 아닙니까? 즉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두 가지는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금은고와 그리고 금대접이었는데 금은고는 찬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대접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너무나도 소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 받고 싶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장엄한 자리에서 두 가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는 찬송이었고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찬송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목소리 힘을 내고 있고 그리고 좀 얼굴도 밝아진 것 같고 또 겁도 좀 사라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멀리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눅이 들어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하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그냥 찬송할 수 없고 그냥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새벽에 나오시면 제가 드리는 기도 소리가 아마 귀에 들려올 겁니다. 이전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으셨지만 자고 계셨죠. 여기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찬송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크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대로 하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이 장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냥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찬송이 정말로 찬송인가?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정말로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탈리아에 성악 공부를 하러 갔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가이드로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을 손님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요. 그 축구 경기 그 팀이 AC 밀란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AC 밀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25년간 선수 생활을 했던 파울로 말디니라고 하는 선수,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격돌할 때 그때 선수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말디니. 2시간 일찍 오라고 해서 일찍 갔더니 2시간 동안 이 선수가 25년 동안 뛰었던 경기를 요약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명과 함께 이 말디니 선수가 등장을 했을 때에 그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무려 15분 동안이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디니 당신은 위대합니다. 말디니 당신은 위대합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서 말디니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가이드가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축구 선수도 이렇게 영광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송을 드려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모험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그곳에서 찬송할 때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에는 가이드 일을 내려놓았다고 그럽니다. 시편 말씀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묵상은 다른 말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이겨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을 살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말디니 당신은 위대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외쳤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런 영광을 받지를 못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자랑하시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 그냥 하지 마십시오. 기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노래 못하는 저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에게 일어난 이상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저 찬송이 바로 내 찬송이라는 것이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두 가지 찬송과 기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